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우시고 예배당으로 발걸음 인도하셔서 함께 새벽 예배단을 쌓고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를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여한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또 앉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미천한 종이 감히 주의 귀한 성경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로 듣고 묵상하며 또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하며 그 교훈 안에 살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항상 지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5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혹은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 고아라는 말로 돼. 우리는 아비 없는 고아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섭을 얻어오며 섭은 뗄감을 가르치죠. 뗄감을 얻어오며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곤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인해 당한 비극적 상황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를 구합니다. 그 모든 불행에 대해 그에게 탄원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그들에게 남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땅과 집들은 다 이방인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각 가정은 자녀들과 여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줄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그들의 어머니는 과부 같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기 위해 돈을 주어야 하였고 뗄감을 얻기 위해 값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는 자들은 그들의 목을 눌렀고 그들은 피곤하며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여기 악수한다는 원어는 손을 준다는 말로 상대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복종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역대상 29장 24절에 보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원문에는 같은 표현인 손을 주니 이런 표현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손을 줬다는 말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였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종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고 에스라 10장 19절에도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며 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손을 잡아 맹세하여라는 말이 손을 주며 원어의 표현은 원문의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준다, 악수한다고 우리는 여기 번역한 손을 준다는 말은 복종하고 근래의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은 복종하고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배불리 양식을 얻기 위해 애굽 사람들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복종하였습니다. 7절 봅시다. 우리의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여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선조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고 말합니다. 선조들이 범죄했고 지금 다 죽고 없어졌고 그 자녀들은 그 선조들의 죄값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은 자신이나 자녀들이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종들은 유다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유다 백성은 온갖 학대를 당했으나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9절 봅시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아궁이처럼 검은이다. 영어 근래 영어 성경들은 아궁이처럼 탄나이다 혹은 달아오르나이다 이런 뜻으로 번역해서 아궁이처럼 탄나이다, 검어지는 거죠.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성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광야에는 바벨론 군인들의 칼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날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부는 아궁이처럼 탔습니다. 또 대적자들은 시온에서 부녀자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학대하고 욕보였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기본적 도덕성도 양심도 인정도 없었습니다. 12절 봅시다. 방백들의 손이 메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소년들이 맷돌을 지오며 혹은 맷돌을 돌리오며 아이들이 섭을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방백들은 손이 메어 달리기까지 했고 장로들의 얼굴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자들이 이제는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어린 소년들이 무거운 맷돌을 돌렸고 어린아이들은 땔감을 지다가 힘들어 엎드러졌습니다. 노인들은 이전처럼 성문에 앉아 담소하거나 성 안에 재판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 못했고 소년들은 이전처럼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전쟁남은 그렇죠. 전쟁남은 다시 무슨 아이돌 그룹이니 걸그룹이니 무슨 뭐 케이팝이니 그런 거 전쟁남은 없겠지. 15절 보시다. 우리 마음에 희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어 싸우며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기서 노나이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쳤고 춤이 애통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아름다운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적 현실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왔다고 다시 말합니다. 불행은 죄 때문에 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그들의 마음은 피곤하였고 그들의 눈은 어두웠으며 시온산은 황무해져 사람들이 거하는 대신에 여우들이 뛰노는 놀이터로 변하였습니다. 19절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의 영원하심과 그의 영원한 통치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보좌라는 말은 섭리, 통치자의 통치자, 섭리자 되심을 말하는 표현이죠. 시편 9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는 자, 섭리하시는 자이시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잊으시고 버리실 것인지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비극적 징벌과 재앙으로 낙심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에도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이고 예레미야서 전체에서도 핵심인 구절과 같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맨 끝 구절은 영어 근래의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지 않으시다면, 그런 뜻으로 번역했습니다. 않으시다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연결해서 만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지 않으시다면 그렇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말로 예가서가 끝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라는 기도는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져 있음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다의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무지하고 완고하고 그런 죄 가운데 떨어져 있어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증거한 선지자지요. 가장 선지자들 중에 성경 중에서 예레미야서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증거합니다. 유명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에 심히 부패됨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것이다. 세상의 생물세계나 다른 것이 악화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부패된 것이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과 13장 23절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증거하는 요절과 같은 구절이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가 이런 41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고 설교 사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 구원의 전적 은혜성은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 9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우리의 본성에 타고난 죄성을 가지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적으로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잘 증거하는 요절과 같은 구절이죠. 또 로마서 9장 18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기인한다, 그것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니 칼빈주의니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주권적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죄인들이 또 다른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구원 얻을 영혼이 하나도 없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은 사람의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회복인 것도 본문이 증거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옛적 같게 하옵소서.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죠. 그것은 사도행전 3장 21절에 기록된 만유를 회복하실 때이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이며 21장 5절에 언급된 대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의 큰 변화이죠. 이제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의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최종적인 상태는 영광입니다. 영광의 회복, 만유의 회복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니다. 첫째로 사람의 죄값은 심히 크고 무섭다. 심히 크고 무섭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죄에 대해 고생과 파멸,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 그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고생과 파멸, 몸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독생자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가 지불하겠습니까? 사람 중에 있습니까? 짐승이 지불할 것입니까?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죄를 대신할 대속물이 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신성을 가진 그가 사람이 되어, 죄 없는 사람이 되어 희생제물이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대속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신기하고 놀랍구나.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대신하시다니. 놀랍다. 그 한 분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대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류 전체를 대신한 것은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택자들을 저와 여러분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주를 따르는 속죄신앙 가진 자들,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은혜 주시는 자들은 오너라 오시오 하고 주님이 부르면 다 주의 부름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따라오는 자들, 그들이 택자들입니다. 예. 들을 귀가 있는 자가 택자입니다. 아무리 외쳐서 들으라고 하더라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불택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는 오시오 하면 예, 제가 이제 그저 갑니다. 손들고 항복하듯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백하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그 마음이 열린 자들, 루디아처럼 그 마음을 열어주신 자들, 그들이 택자들이고 그들의 죄값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치 말아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며 구원 얻은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다. 아멘이지요. 옳습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치 않는다. 그렇죠. 그 속성이. 예. 그것이 중생의 속성입니다. 중생의 속성은 성향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성향이 지배적 성향의 변화다. 신학자들의 표현은 지배적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 줄 알아야 되고 깨달아졌고 결심을 굳게 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저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소서. 연약한 심령을 지켜 주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격과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이고 섭리의 목표입니다. 구원은 죄사함이며 신앙생활의 1차적 목표는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수없이 우리가 말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삶이며 정로입니다.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많이 누릴 수 있고 이 험난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피로를 영육의 피로를 늘 채워주시나이다고 체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의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21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회개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나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나이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알게 하셨고 창조주가 계시구나. 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로다.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며. 빌보 3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내가 과거에 내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엄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오늘날로 말하면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학박사가 된, 인간적으로는 그런 인물과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죠.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그것이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했고,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며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집도 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은행 잔고가 매덕 좀 있습니까? 인물이 좀 잘났습니까? 인류대학을 나왔습니까? 다 좋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습니까? 돈도 억대로 법니까? 다 좋은 조건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지 몰라도 그것을 다 헛되게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똥으로 여기고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로 나를 구원하셔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예수님 이제 믿겠느냐. 예수님 믿어야 구원 얻는다.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주님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요 한 가지밖에, 예수님밖에, 예수님의 의밖에 내게 귀한 것이 없다. 그렇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요게 신사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는 죄짓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의와 선과 거룩을 행하고 또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전하십시오. 두루 가족들에게도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의 의가 내가 자랑이 되고 있느냐. 오늘도 다른 거 자랑하는 거 아니냐. 땅에 헛된 거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거라. 그렇게 증거하고 전도도 이웃에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며 멸망할 죄인들이지만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셔서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줄 고백하며 그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보배가 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오고 가는 세상의 현실이고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창궐해 있고 주님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심해지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까지 긍휼로 지키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또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좋은 후임 예정 부목사님도 허락하셔서 모든 것이 복이 되며 기쁨이 되며 유익이 되며 또 이 교회의 장래에 주님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럴 줄을 믿고 감사하며 또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연약하다가 다들 건강해지셨고 지난주일도 예배당에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더욱 다들 건강의 은혜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